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자국에 대한 최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이도훈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자국에 대한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제재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 이를 비우호적 움직임으로 간주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한국과 필리핀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은 험난하고 복잡하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도 대화하고 싶다면서 유익한 관계의 구축은 일본과 북한의 이익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11일에는 두 정상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첫 3국 정상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인력과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 고통, 구호단체 직원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구체적이고 견고하며 측정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어 가자지구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이 조치들과 관련한 이스라엘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화회담 뒤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책 변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지원을 활용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활동에 처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가자 북부로 들어가는 에레즈 검문소 재개방과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 항구의 임시사용, 요르단과 통하는 가자 남부의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한 원조물자 반입 증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이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유엔 본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가자에서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작전은 이어지고 있으며 하마스 억류 인질들은 계속해서 구금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이 사망한 이후 48시간 동안 중단됐던 유엔 차원의 구호활동이 이날 밤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월드 센트럴 키친 사건 이후 가자지군의 군사활동에 관련된 전술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켈라 카람손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공습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월드 센트럴 키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 설립자 호세 안드레스 씨는 공습을 당한 구호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야근을 했더니 피곤하다.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거나 들어보셨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것을 안정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형태가 유연한 근무라는 개념으로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자,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일하는 시간이 자주 바뀌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분이라면 미국 뉴욕대 연구진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 오늘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연구 핵심은요. 젊을 때의 불규칙한 근무가 20, 30년 뒤에 만성 수면 부족, 우울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970년대 말에 진행한 청소년 관련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기의 고용 형태와 그 변화를 추적 분석한 연구인데요.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표준 근무 시간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을 벗어난 이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무려 75% 정도였는데요. 50살, 그러니까 50살 정도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보니까 대체로 수면 시간은 짧고 잘 자지도 못했고 건강 상태 나쁘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젊을 때 일하는 형태가 수십 년 후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연구 내용을 전했습니다. 요즘은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오후 퇴근으로 단순화할 수 없게 된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도 잘 자는 것,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는 것, 정기적으로 사람 만나고 활동하면서 건강한 사회생활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제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I think the incident is devastating. Like it's heart-wrenching. You know, I really
네, 최근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항구를 벗어나던 컨테이너선이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해서 교량이 무너진 사고였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사고 경위와 수습 과정 또 전체적인 미국의 교량 상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이번 주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5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6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이 대체로 맑습니다.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고요.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5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도 5도, 함흥이 3도, 원산 7도, 청진 2도, 중강 1도, 회사는 영하 2도고요. 낮에는 평양이 21도까지 오르겠고 개성이 18도, 함흥과 원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의 낮 최고 20도, 신의주 16도, 청진 17도, 예산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미국의 가자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내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사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그 가자 지구 안에서의 민간인 피해 방지하라고 강력하게 다시 요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네타냐후 총리와 30분 남짓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고통 그리고 구호 요원들의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처를 발표하고 실행할 필요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는 최근에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그 구호 요원 사망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1일 가자 지구 북부에서 이 구호 식량을 실은 이 차량 행렬을 공격해서 이 구호 요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구호기관인 월드 센트럴 키친 WCK소 소속이었는데요. 네네. 이 사건을 두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 줄여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쭉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구호 요원들을 겨냥한 공격과 가자지구 안의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이 이 앞으로 이스라엘 측이 즉각 어떤 조처를 하느냐에 대한 이 미국 정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이 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백악관 측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나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지원의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거의 뭐 6개월 동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나 외교적 지지가 철회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 외무장관회의가 열렸던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보지 못하면 우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현 가자지구의 전쟁 수행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미국의 지지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예.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군요.
네, 커비 보좌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처와 결정을 미리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향후 몇 시간 아니면 수일 안에 이 가자지구의 상황을 개선하기를 미국 정부가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커비 보좌관의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무기 제공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요구에도 이 폭탄이나 미사일 탄약을 포함한 무기 제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최근에 이 무기 인도가 이 팔레스타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는 있습니까?
뭐 아직 공식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이 이 두 정상 간의 통화에 앞서 이 향후 WCK 요원들 사망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임무 관행을 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그 구호 요원들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를 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구호 차량들에 대한 세 차례의 드론 공격은 목표물 식별과 의사 결정에서의 오류에 따른 이 심각한 실패에서 기인한 중대한 실수로 이 통상 작전 절차에 반하는 공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애초에 이 구호 요원들이 살해될 때 이 군이 이 하마스 무장 요원을 쫓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이스라엘군 설명에 대해서 월드 센트럴 키친 측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자신들의 실패를 신뢰성 있게 조사할 수 없다면서 이 독립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가자지구의 그 국경 검문소 한 곳을 또 개방한다는 이스라엘 정부 발표가 나왔네요.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에레즈 검문소를 일시 개방할 것이라고 5일 발표했습니다. 아, 이곳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자지구를 드나들려면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검문소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실은 또 해상을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이 구호물자 처리를 위해서 애시도드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다른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 요르단 쪽 구호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조처를 가자지구 내 구호를 늘리라는 그 미국 정부 요구에 부응한 조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면서 해당 계획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5일 중국 산업 관련 현안들에 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옐런 장관이 5일 중국 광둥성의 광저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이 중국 내 과잉 생산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이 중국 안의 사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 옐런 장관이 방문한 광저우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제조업과 수출의 허브, 그러니까 중심지인데요. 이 거대 통신 회사인 화웨이와 이 중국의 최대 이 전기차 업체인 BYD가 이 광둥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옐런 장관이 이번에 광저우를 방문한 게 나름 뭐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서방에서는 이 과잉 생산이 가져올 이 중국의 저가 수출 때문에 자국안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이날 이 중국 정부가 이 보조금이라든지 여타 정책 지원들을 통해서 특히 이 중국 내 이 태양열판이나 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의 국내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는 또 이 다른 나라 경제를 압박하는 이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을 줄이면 중국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이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어떤 사업 환경도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이 이날 이 중국의 이 경제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기에 앞서서 미국이 중국과 양국의 혜택을 주는 이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이 건강한 관계가 이 두 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안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가들한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걸 의식한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이 이날 이 광저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중국 내 사업이 힘들다는 말을 이 미국 기업 임원들에게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미국 기업의 3분의 1이 이 지역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이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접근에 장벽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강압적 조처를 하는 등 이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옐런 장관은 이런 상황이 이 미국 기업들한테만 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끝내는 게 이곳의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중국 방문 일정 중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관영 중국일보는 국내 수요가 충족이 되면 잉여 제품이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을 찾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서방 나라들도 수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도 이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 문제가 세계를 위협한다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이란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4일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란이 지난해 최소 853명을 처형했고 앞으로도 몇 년 안에 수천 명이 교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 당국이 이 사형을 이 탄압 도구로 쓰고 있다면서 이 사형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트린 또 이란 정부가 이 교도소를 학살 장소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4일 나온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내용인데 사형 집행이 이란에서 사형 집행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답니까?
네, 지난해 집행된 건수가 그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2021년과 비교하면 172%나 증가했습니다. 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3월 20일까지 최소한 95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자, 2022년이죠. 젊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갔다가 의문사를 당했고 시위가 있었는데 그 히잡 시위 이후에 이렇게 사형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히잡 시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최소 6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란 정부가 이 공포를 조장하려고 이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란의 이런 방침이 올해에도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 나온 수치가 최소한이라면서 실제 이 사형 집행 건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예, 이 보고서를 보면 처형된 사람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네, 하미드 드레자 아자리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17살이었습니다.
네.
16살 때 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이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처형당했습니다. 예, 국제협약에는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당국은 그의 나이를 18살로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아자리가 사용된 날 이른바 이 히잡 시위에 연루됐던 22살의 밀라드 조레 반트란 여성도 처형됐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어떤 범죄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없애기 위해서 이슬람 형법 91조를 개정하라고 이란 정부에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란이 또 마약 사건을 빌미로 특정 소수 민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요.
네, 보고서는 이란에서 사형 집행 건수의 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루치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발루치족이 이란 인구에서 5%에 불과한데 이 지난해 처형 건수에서 2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란이 이 발루치족을 특별히 겨냥한 이유는 뭐랍니까?
네,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에서 사는 이 민족인데요. 이 사는 지역이 국경으로 양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발루치족 종교가 대부분 이슬람교 안에서도 순위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신봉하는 시아파르는 파와는 다른 종파죠.
그렇네요.
이 발루치족에 사는 지역이 저개발 국가 안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단 지역이다 보니까 이 마약이나 납치 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엠네스티의 중동 북아프리카 담당인 다이애나 엘타하위 부국장은 지극히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규모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권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된 사람들은 이 가족이나 변호사한테도 이 사전 통지 없이 이 처형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빈곤과 제도적 불의의 악순환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 충돌로 대형 교량이 붕괴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이 4월 말까지는 상업용 통행이 재개되고 5월 말에는 전면 개통될 계획이라고 미국군 공병대가 밝혔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 연장 가동을 위해 미 행정부가 지원에 나서자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지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 구도인데요. 여기에 지금 눈여겨봐야 할 제3의 인물이 부상하고 있군요.
네, 바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입니다. 케네디 후보는 작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발표했다가 발표를 철회하고 작년 10월 전격 무소속 출마를 알렸습니다. 자, 보통 미국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무소속인 케네디 후보가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들어보면 그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케네디 주니어 후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케네디 후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고요. 네. 큰아버지가 바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후보는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했고요. 환경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당시에 코로나 백신에 관한 음모론을 지지하며 백신 접종 반대 운동을 펼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력을 보니까 이 정치 명문가 케네디가의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네디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이유는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 특히 경합주에서의 지지도가 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크리스 잭슨 수석 부사장은 VOA에 요점은 주요 정당의 두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인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에 불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중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케네디 후보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특히 선거철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경합주의 지지율을 보면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네바다주 유권자의 15%가 케네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요. 애리조나주에서는 유권자 13%가, 미시간주에서는 12%,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가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렇죠. 자, 물론 이 수치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적지 않은 이 표가 바이든, 트럼프 두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더 영향을 주게 되느냐는 겁니다.
네.
해당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먼저 케네디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후보 목록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한 다음 케네디 후보의 이름이 추가된 후보 목록에서 다시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예.
자, 분석 결과 여론조사가 시행된 7개 경합주 가운데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케네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케네디 후보가 포함됐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를 잃었다는 건데요.
아.
다만 대부분 차이는 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출마했을 때는 이게 바이든 후보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케네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고요.
그렇죠.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들이 케네디 후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케네디 후보와 후보의 공약에 관해 더 알아가다 보면 지지율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 정치센터의 사바토 크리스톨볼 편집장인 카일 콘딕 씨는 VOA에 케네디 후보는 실제로 자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사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매우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케네디 후보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 주요 정당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선거에서 유명한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세는 있는데 명확한 공약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한편 케네디 후보 인생사는 대중에 공개되어 왔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14살 때인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아버지가 암살 당했고요. 삼촌인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지 불과 5년 만이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10대 때 약물 남용으로 기숙학교에서 두 차례 쫓겨나기도 했고 청년이 돼서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케네디 후보는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로서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에서 승리하며 변호사로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자 유명한 정치 가문 출신인 케네디 후보를 주요 정당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케네디 후보의 무소속 출마 소식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케네디라는 이름 빼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자 그런데 무소속 등 제3당 후보들은 실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콘딕 편집장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선거가 되면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보고 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에 여러 요청을 냈는데 4일 잇따라 기각이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조지아주 검찰에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재판에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따른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정부 기밀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플로리다주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은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으로 가겠습니다. 볼티모어 항에서는 최근에 교량 붕괴 사고가 났는데요. 자, 사고 이후 상황 진전 어떻습니까?
예, 최근 임시 수로가 개통돼 매우 제한적인 선박 통행이 재개된 볼티모어 항이 다음 달 말에는 대부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군 공병대는 4일 1월 말까지 새로운 수로를 개통해 상업용 선박의 통행을 재개하고 5월 말까지는 항구가 완전히 재개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고 후에 교량을 끄집어내고 또 잔해 처리하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와 충돌한 볼티모어 항의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 잔해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키브리지 아래 달리호가 깔려 있는데요. 지난주 미 해군이 최대 1,000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 바지선 등을 투입해 육군 공병대 등과 함께 철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잔해 제거하는 작업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미국의 주요 항구인 볼티모어 항을 폐쇄된 상태로 둘 수만은 없겠죠. 따라서 메릴랜드 당국은 임시수로 두 곳에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각각 약 3.4m와 4.3m로 수심이 얕아서 비상선박과 예인선, 바지선만 통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상업용 선박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 큰 수로를 열겠다는 거군요.
예, 육군 공병대는 앞으로 4주 안에,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볼티모어 항에 폭 85m, 깊이 11m의 수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수로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설치된 현문을 통해 들어와 짐을 부리는 론올, 론올프 방식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볼티모어 항은 자동차, 소형 트럭, 농기계 등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항구이다 보니 상호활동 재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이 공병대는 또 오는 5월 말까지는 항구 접근을 최대한 복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실종자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예. 사고로 키브릿지 위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실종됐고 이 중 4명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잔해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우선 다리 꼭대기에서 강철 다리 잔해를 제거한 다음 물속에 강철 잔해와 콘크리트 잔해를 치운다는 계획인데요. 당국은 시신이 물속 잔해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찾는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각으로 5일 오후 키브릿지 붕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 순찰을 하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희생자 유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사고 직후 긴급 자금 6천만 달러를 지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키브릿지 재건 자금 전액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방문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자금 지원 법안 등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은 재건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한 환경단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폐쇄가 예정됐었던 캘리포니아주의 마지막 원자로 발전소가 연장 가동될 수 있도록 11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에너지부 결정을 승인했는데요. 자, 이에 지구의 벗이란 환경단체가 2일 에너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을 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지구의 벗은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발전소 운영사인 퍼스픽 가스 앤 엘렉트릭에 대한 에너지부의 자금 지급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함 있는 환경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제환경정책법 요건에 억지로 맞추기 위해 50년이 넘은 환경평가를 채택했던 건데요. 이 단체는 또 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단층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부는 지진이나 발전소 시설의 무결성, 특히 치명적인 방사선 방출로 인한 사고의 잠재적 영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잠시 캘리포니아주의 그 마지막 원전에 관해서 간단한 정보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중간 이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개의 쌍둥이 원전입니다. 1980년대 중반 가동을 처음 시작했고요. 매일 캘리포니아주 전력의 최대 9%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전소가 원래는 내년까지만 운영되기로 됐던 모양이죠?
예. 지난 2016년 발전소 운영사인 PG&E와 환경단체, 노조 등은 2025년까지 시설을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은 2018년 이 합의를 승인했었습니다.
자, 이미 폐쇄 결정이 났던 원전인데 에너지부에서는 왜 다시 연장 가동을 하기로 했던 겁니까?
네, 에너지부는 지난해 11월 성명에서 원자로 발전소가 미국 최대의 청정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니퍼 크레놈 에너지부 장관은 당시 행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해당 발전소의 조건부 결정은 미국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부의 결정을 승인한 거네요.
예, 에너지부의 승인 발표 이후 마리아 로빈슨 에너지부 전력망 배치 사무소장은 행정부는 국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더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운영사인 PG&E는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운영사 측은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 전체에 대한 전기 공급 신뢰성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원전 이름이 디아블로 캐년이죠?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그러면 얼마나 더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PG&E는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방 면허 20년 연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발전소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운영될 수 있을지는 주 정부가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2030년까지 추가로 5년 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조건부로 연장 가동을 승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원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도왔습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는 다른 나라를 돕는 독립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봉사단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화봉사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just saw terrific, you know, people step up in all kinds of different ways to get charter flights in.
지난 2021년 7월, 캐롤 스판 당시 평화봉사단 단장 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아프리카 몇몇 지역에서의 긴박했던 대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부 국가가 대피 시간으로 고작 이틀을 준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노력 덕에 전세기를 타고 현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he Peace Corps, emerging with new excitement and vigor, serving with passion and purpose.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평화봉사단이 전 세계의 읍락과 마을에서 풀뿌리 차원의 봉사를 위해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봉사단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이 다음 목표들을 충족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우정을 증진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훈련된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돕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미국인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I have today signed an executive order provi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corps on a temporary pilot basis. I'm also sending to Congress.
평화봉사단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1961년에 출범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의 핵심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143개 나라에서 24만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매뉴얼은 평화봉사단이 62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해외 활동에 있어 약 7,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훈련생에게 의존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약 98%가 3개월 동안의 언어와 기술 문화 훈련을 거친 뒤 24개월을 활동합니다. 평화봉사단의 본부는 수도 워싱턴 DC에 있으며 지역 사무소 6곳이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평화봉사단의 예산은 약 4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화봉사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키브릿지가 대형 선박의 충돌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국 당국은 전국에 있는 다른 교량들의 안전점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건의 경위와 수습 과정 그리고 미국의 교량 상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미 국가 작사자 이름을 딴 교량.
최근 붕괴한 교량의 정식 이름은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는 미국의 국가인 별이 빛나는 깃발, 즉 성조기의 가사를 쓴 사람인데요. 볼티모어 항에 다리를 지으면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가사의 배경이었던 맥키니 요새가 바로 볼티모어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814년 미영전쟁 당시 프랜시스 스콧 키가 맥키니 요새의 펄럭이던 성조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 쓴 시가 오늘날 미국 국가의 노랫말이 됐습니다. 보통 키브리지로 불리는 이 다리는 볼티모어 퍼텝스코 강 하류를 가로질러서 볼티모어 항 외곽을 연결하는 길이 약 2.6km의 4차선 대교입니다. 197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77년에 개통됐는데요.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에 따르면 하루 3만 대 넘는 차들이 이 다리로 오갔습니다.
20초 만에 무너진 다리.
사고가 발생한 건 3월 26일 새벽 1시 27분경이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 달리호는 당시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해서 최종 목적지인 스리랑카 콜롬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약 45분 만에 동력을 잃고 키브릿지와 충돌했습니다. 키브릿지는 길이 약 300m에 폭 48m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와 충돌한 지 불과 20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키브리지의 붕괴 소식에 현장을 찾은 메릴랜드 주민들은 마치 성냥개비로 만든 장난감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 was just like, oh my God,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like that. We was just on it like 2 weeks ago.
불과 2주 전에도 이 다리 위를 지났었다는 이 주민은 다리 전체가 무너진 게 믿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It's heart-wrenching, you know. I try to look at things like 2024. There's things. We should be able to avoid at this point.
2024년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 오늘날의 기술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키브릿지는 볼티모어의 역사이자 현지 주민들의 일부와도 같은 의미 있는 다리였다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
교량이 붕괴하기까지는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달리오는 키브릿지와 충돌하기 전에 갑자기 전력이 끊기고 엔진이 멈추면서 동력을 잃었는데요. 왜 동력을 상실하게 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비록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했다고는 하나 어떻게 길이 2.6km나 되는 거대한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앉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교량이 설계됐던 1970년대에는 선박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구조물이나 완충장치 등이 충분치 않았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박의 크기도 작고 교통량도 적었기 때문에 달리오처럼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충돌할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개통된 지 거의 50년 된 노후화된 다리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 막아.
이 사고로 당시에 교량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노동자 8명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조되고 2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이 새벽 1시경이었지만 평소라면 교량을 지나는 차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던 건 당국의 신속한 대응 때문입니다. 충돌하기 약 2분 전에 달리호는 메릴랜드 교통당국에 동력을 상실했다는 조난 신호를 보냈고요. 당국은 즉각 교통을 통제하고 차들의 교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불과 2분의 시간이 주어졌던 건데요. 메릴랜드 당국에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도 조명됐습니다. 한밤중에 다리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무너지면서 바다에 추락한 이들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지에서 온 3, 40대 남성들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동부의 관문 볼티모어항.
미국 동부 체사피크반에 위치한 볼티모어항은 미국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작년 한 해만도 5,200만 톤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경트럭의 경우 지난해 85발대를 처리하면서 13년 연속 미국 내 다른 어느 항구보다 많은 물동량을 소화했습니다. 볼티모어항은 메릴랜드주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정도면 볼티모어항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고로 볼티모어항에 발이 묶여있던 선박들을 위해 임시 수로를 만들어 항구를 빠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교량 잔해들이 여전히 얽히고 설켜 있어서 대형 선박들이 오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수로를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미 당국 교량 안전 점검.
이번 티브릿지 교량 붕괴 사고를 계기로 미국 정부 언론은 전국의 교량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60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교량들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교량은 잠재적인 취약성이 드러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안전 검사를 실시해서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합니다.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미국 토목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의 61만 7천 개 교량 가운데서 약 4만 6천여 개 교량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극심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도 교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번 키브릿지 교량 붕괴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점점 대형화하고 있는 선박도 교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버티고 서 있는 다리는 점점 부식하고 노후하는데 이를 지나는 선박들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대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낡고 노후한 교량에 부딪혔을 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일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처음 집권한 이래 2018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2019년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3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 12월에 치른 대선에도 출마했고요. 약 90%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1954년생으로 올해 69살입니다. 1977년 이집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보병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여러 보직을 두루 거치고 기계화 보병사단장, 이집트 북부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대 초 이집트는 민주화 봉기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되고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섰지만 혼란 정국은 계속됐는데요. 당시에 국방장관 겸 최고사령관이었던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르시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90%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집권기간 그는 이슬람 무장세력 근절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안보와 안정을 앞세워 과도한 인권 탄압을 자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터지자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영내 영향력 확대를 무색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볼티모어 키브릿지 교량 붕괴 사건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플 때 I'm sick, 나 아파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의 회사 동료인 존 드라이든과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황은 존이 며칠 동안 병가로 집에서 쉬다가 회사에 나온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welcome back.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Yeah,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What's wrong?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자, 대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welcome back.
Welcome back. 돌아온 거 환영해요.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기분이 어때요?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나아졌어요?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어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는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당분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보통 누가 안부를 물을 때 나 아파요 라는 표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m sick, 나 아파요 표현 외에도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I'm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방금 들으신 표현, 나 오늘 아파요. 모두 같은 뜻입니다. 계속해서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잠시 동안이라뇨? 아직도 증상이 있나요?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의사들이 내 케이스를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죠?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아마도 척추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장난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나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그럼 끝으로 직장 동료가 며칠 병가 후 직장에 돌아왔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Hey, welcome back. How are you doing? How do you feel? Better now?
Yeah, I should be well enough to come to work for a while.
What do you mean for a while? Are you still having symptoms?
The doctors are still looking into my case.
What's wrong?
They might want to replace my spine.
You're not serious?
Nah, just kidding. But it still might be something seriou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 아파요. I think I'm sick. I feel like I might be sick. I'm under the weather. I think I may be coming down with something. I might have a caught a bug. I'm not really feeling that well today. I don't feel 100% today. 나 오늘 아파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